성경과 정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강제종교 아니면 강압종교 신정정치 국가교회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웨인 그루뎀이 지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620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620쪽에 첫 부분, 영어로 이제 파트 1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약 150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치와 정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갖는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견해를 배제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그 견해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걸 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역사의 이런 그 사례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3장에는 우리가 정부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뭐냔 말이에요. 영어로 government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언제 처음 생기고 성경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부가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되는가, 세상을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계관이. 근데 너무 교회 안에서 그냥 구원 이야기, 뭐 재림 이야기, 뭐 이런 쪽으로만 그냥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계관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은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역사관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헌법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냥 공립학교를 가도 그냥 웬만한 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립학교 이거 하는 거하고 그냥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따로 노는데 그러면 교회라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완전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제가 오늘 몇 가지 책도 좀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간단해요.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 건가. 어저께죠. 낙태죄. 낙태죄 뭐라고 나왔어요? 합헌으로 나왔잖아요. 낙태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년 12월까지 법을 다 고쳐갖고 그래서 뭐 지금 얘기로는 뭐 22주까지는 마음대로 낙태하고 그 이후에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39주 아이도 마음대로 가서 죽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게 상당히 우리 삶에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회의 가르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1장. 그 1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 이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물론 선한 영향을 미쳐야죠. 이거를 이제 2장에서 논의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잘못된 그런 견해가 있다. 정치에 대한 이 견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가 해서 기초를 좀 세운 다음에 둘째 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는 내 주장을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해왔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진무구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이제 잘못 빠져서 그래서 이 세상과 정부를 잘못 판단하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해왔다. 자, 다섯 가지 그 잘못된 견해 중에 이제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예요. 정부가 너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어디는 이슬람만 믿어야 된다. 어디는 카톨릭만 믿어야 된다. 그렇죠? 어디는 불교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정 종교 하나든 아니면 둘이든 국가가 딱 정해주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견해다. 이거 첫 번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섯 가지 견해 중에 제일 나쁜 거기 때문에 그러되면 일단은 이걸 무너뜨려야 그래야 이제 다른 것들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인간 정부 아니면 시민 정부가 한 가지 종교 아니면 두 가지 종교 뭐 심지어 그게 세 가지 네 가지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한 종교나 여러 종교를 시민들에게 강요해야 된다는 그러한 견해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강요 종교 시스템 아니면 강압 종교 시스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부를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있죠. 있는데 현대사회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한 150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요것만 딱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압종교, 강압종교가 되면 그게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되면 신정정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그래서 신정정치를 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거에 1000년, 1500년 동안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루뎀이 이거를 깨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시민 근대사회, 그 다음에 현대사회가 된다고 할 때 이걸 가장 먼저 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례를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독일 땅에서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100년 전쟁도 들어본 적이 있고 30년 전쟁. 저도 그래서 30년 전쟁 오늘 다시 한번 가서 사전을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사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30년 전쟁은 프로테스탄트하고 카톨릭 간의 영토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독일에서. 아시겠죠? 독일에서. 자, 그럼 여러분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루터교라고 하는 게 독일에 이제 생기게 돼 있고 또 그 전에는 카톨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종교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피를 흘리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일이 역사에 남아 있어서 미국 사람들도 30년 전쟁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명목상의 기간으로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그 기간으로는 십자군 전쟁이나 100년 전쟁 그리고 80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독립 전쟁보다 짧은 전쟁이다. 기간이 얼마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이 치러졌으며 심지어 겨울에도 전투가 벌어졌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동원된 병력과 화력의 규모를 따져볼 때는 오히려 그 이전의 전쟁을 압도한 그런 전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것은 최후 최대의 종교 전쟁이었다. 뭐하고 뭐 사이에? 프로테스탄트하고 카톨릭 사이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크고 어느 면에서 가장 마지막이 되는 그런 대규모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최초의 근대적인 영토 전쟁이기도 했다. 이 전쟁은 서구 세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발생한 치열하고 복잡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 지금 무슨 내용인지 옛날에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과 정치를 이제 공부하면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독일에서 30년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 루터교든지 카톨릭이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두 개의 종교가 대립하는 이와 같은 종교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루뎀 이야기가 유럽에는 종교개혁이 1517년 이후 이제 진행이 되면서 16세기, 17세기에 여러 차례 종교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전쟁은 다시 말해 프로테스탄트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간의 종교전쟁이에요. 구교와 신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하는 그 사람들 간에 진행이 된 피범벅이 된 것과 같은 무서운 그런 전쟁이 유럽에서 여러 차례 진행이 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루뎀이. 16세기에는 심지어 프로테스탄트들 같은 또 루터교회 교인들이 독일과 스위스에 사는 아나베프티스트 그룹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그루뎀이 장로교 신학자예요. 이 장로교 신학자가 우리의 선조가 되는 이 프로테스탄트들, 장로교인들, 그렇죠, 개혁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 루터가 일으킨 그와 같은 그 루터교회 교인들이 스위스 독일에 사는 아나베프티스트를 많이 죽였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유가 뭐냐. 이 아나베프티스트 그 그룹들은 신자들만이 교회를 꾸려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자들만, 구원 받은 사람만 지역교회 멤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만 침례든 세례든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했다고 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들과 그 다음에 루터교 이 사람들이 이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여기 지금 웨인 그루뎀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베프티스는 뭐한 사람이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나라고 하는 거는 다시란 뜻이에요. 베프티스트는 우리는 침례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분들은 세례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재세례파, 재침례파 두 개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주교 유아세례를 반대한 거예요. 유아세례.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반드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아세례를 받는 동시에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아세를 안 받으면 그 당시에는 요람부터 그 다음에 무덤까지 교회가 모든 걸 다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유아세를 받지 않으면 그 나라 시민이 못 되고 시민이 못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누구나 다 유아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가운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서 보니 아기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를 받게 돼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주교의 유아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에 다시 침례든 세례든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확산시킨 이런 무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든 세례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 받은 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 다시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례를 다시 받든, 이렇게 물을 붓는 관수례로 다시 받든,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걸로 다시 받든, 이 사람도 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은 물을 뿌리든 물을 붓든 물속에 들어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든 세례든 뭐 관수례든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천주교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천한 2, 300년 동안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태어난 아이가 유아 세례를 통해 교인이 되는 동시에 시민이 된 겁니다.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교회와 국가를 한 데 묶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쯔빙글리라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나타났어요. 그 쯔빙글리가 이걸 주장한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들만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고 믿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니까 그 쯔빙글리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젊은 제자들이 교회 개혁의 첫 걸음으로 유아 세례 철폐를 이제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셔서 재세례파 뭐 아나뱁티스트 이렇게 해서 가서 구글이든 아니면 네이버든 뭐 다음이든 이렇게 치면은 이 자료가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한 개인들, 즉 믿는 자들의 자발적 모임이 교회지 유아 세례 받아갖고 이렇게 가서 내가 1년에 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에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먹고 이렇게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러한 이 올바른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그 정의와 함께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려고 이제 하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조금 더 과격하게 이거를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아나 뱁티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유아세례를 통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영역교회 혹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신자들만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나뱁티스트예요. 아나뱁티스트.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누가 핍박을 했다고요?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천주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루터교회, 그렇죠. 이러한 우리가 보통 얘기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정정치, 국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하시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 이 땅에 지역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나가면서 구약시대 이 제사장 계급 체계가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니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만을 믿어야 된다는 기독교 국교화를 한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콘스탄틴이 뭐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일을 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거꾸로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영어로는 Church State라고 얘기해요. 뭐야 교회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가 교회였어요. 국가 교회, state church에서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church state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교황권이 세력이 이제 강해지면서 그래서 이런 나라들 국가 교회를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정해준 한 가지 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정 정치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된 겁니다. 이래서 314년 이후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천주교회, 이 천주교회 하나만 믿어야지 그거 이외에 다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든지 심한 경우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회, 그나마 천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한 12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권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태어나서부터 유아세례 받고,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가서 묻히는 것까지 그걸 다 교회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러한 시스템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약 1200년 동안 유럽을 이제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어떤 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터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 루터교회도 국가교회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예, 독일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국가교회가 돼서 그런 나라들은 오직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이후에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황청하고 대립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교황청에서 우리가 분리되겠다 하고 나와서 수장령이라는 영국의 왕이 우리나라 국가교회에 최고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영국 국교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공회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은 두 개, 크게 얘기하면 잉글랜드가 있고 이후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잉글랜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에는 오직 뭐만 믿어야 되냐? 영국 국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잉글랜드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거기는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제네바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뭘 시스템을 세웠냐? 장로교회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오직 장로교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되면서 유럽의 거의 대다수 국가는 천주교회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영국 국교회가 생기고 루터회가 생기고 장로교회가 생기고, 또 이런 가운데 이 요한 캘빈이라는 사람은 제네바에서 또 뭘 했어요? 개혁교회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오직 뭐만 믿어야 돼요? 칼빈의 개혁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국가교회 시스템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아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엔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고려시대 같으면 뭐예요? 불교를 해야 되는 거고, 조선시대 같으면 유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온 세상이 다 그랬던 거예요. 다 국가교회를 했던 겁니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이 있는데 그 대사전에서 신정정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치와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그 법은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그것은 정치에도 적용이 되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이 사람이 다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이 신정정치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신의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대리는 신에게 물어 사람들에게 신의 법이나 명령을 전달하고 이것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위양받은 자로 이 신성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승려나 신관이나 사제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승려고 천주교에서는 사제고 그렇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신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신에게 가서 무언가를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건설한 그 국가가 신정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구약 시대는 신정국가 시대예요.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법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신정국가, 고대 오리엔트, 예,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 지금도 이슬람 마찬가지죠. 인도, 중국, 일본, 여러분 천황 시스템, 일본에 이게 뭐 신정정치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보인다. 고대 이집트에선 왕, 파라오가 신이고 고대 바빌로니아 지방에서는 왕은 신의 대변자가 되고 제정기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도 거의 신정국가 형태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대의 신정국가의 전형으로는 존 칼빈의 제네바 지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 칼빈이 세웠던 그 제네바가 뭐라고 해요? 신정국가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예, 현대의 신정국가로는 혁명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호메인이 혁명이 일어난 거, 혁명 이후에 이란 정부가 신정 정치의 이런 그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정 정치의 특성은 뭐냐? 거기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와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신정 국가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의해서, 중세 천주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뭐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네바에서도 칼빈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영국 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루터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영국에 살고 있던 그 청교도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어디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그 가게 된 이유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영국 사람의 내가 그럼 뭐만 믿어야 돼요? 오직 국교회만 믿어야 되는데 나는 침례교 믿음이 맞는다고 난 침례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회중교회 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안에 나는 천주교인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강요 종교, 아니면 강압 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의 본질과도 아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 걸렸냐? 18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학교회를 세운 이후로 이거를 구현을 어디서 했냐? 미국에서 구현했어요. 1776년에 미국에서 독립선언서와 함께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난 1776년이 걸려서야 겨우 이 세상에 양심의 자유, 무엇든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내가 믿고 가서 예배하고 싶은 데 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1700년, 1800년이 지나서야 이 땅에 최초로 구현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언제든지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에도 그랬고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날 한 1700년, 1800년 동안 말 그대로 독재, 이 신정정치, 천주교든 아니면 뭐 어떤 하여튼 국가교회 어떤 거가 되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다수였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알기에는 현 시대에 어떤 기독교 종파나 교단도 강요 종교를 주장하거나 믿지는 않는다. 지금 그루뎀이 이렇게 판단해보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프로테스탄트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빼고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좀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종파나 아니면 교단 이런 데서는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강요 종교, 강압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그루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건국이 됐는데, 미국 건국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신대륙으로 넘어왔냐?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미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종교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망을 온 거예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 유럽에서. 그래서 회중교회도 있고 성공회라 불리는 영국 국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그렇죠? 루터교회도 있고 퀘이커 교도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나중에 감리교도 있고 얼마나 많아. 우리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안에 많은 분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기 넘어온 거예요.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 그게 얼마나 어려웠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얘기하면 뉴욕 그 위에 매사추세츠 주라든지 이런 데가 보스턴 있고 이런 데가 이제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줬냐?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잉글랜드를 피해서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갖는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을.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 여기 와서 자기들의 뭘 했어요? 신정정치 국가를 또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오직 이 나라에서는 장로교만 해야 된다. 그렇죠. 루터교인들은 또 이 나라에서는 오직 루터교. 자기들이 그걸 피해서 이 미국으로 왔는데 왔으면 그 국가교회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다 빈터예요. 그게 다 영역을 칩니다. 여기는 오직 루터교만 하고 저쪽은 장로교만 하고 그래서 저쪽은 퀘이커교도만 하고 이런 방식의 국가교회 시스템이 이 미국 안에 이제 막 퍼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아이러니죠. 그렇죠? 남의 종교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와서는 오직 자기 것만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시대가 초기 미국 건국의 시대였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 문제가 크잖아요.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미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네 가지만 인정하자 그런 겁니다. 네 가지. 어떤 거? 장로교, 천주교, 그 다음에 침례교, 성공회. 요거 네 개만 국가교회를 하자 그런 거예요. 딴 데는 하나만 했는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네 개만 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교인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100%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우리나라에는 허락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침례교인들의 극심한 그런 반대 이런 것에 힘입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국가교회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미국 헌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하고 3년이 지나서 토마스 제퍼슨이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 버지니아 액트라고 하는 버지니아 법령 초안을 마련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특정 종교나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라. 뭐 10시에만 모여야 된다. 뭐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선주교식으로 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또 종교 문제로 사람을 핍박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1779년에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미국 헌법과 이와 같은 법령의 근간을 둔 근현대 자유주의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저런 거 하나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와서 그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냥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를 갖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실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 그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도 1700년, 1800년 지나서야 저 미국 신대륙에 가서 겨우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그게 헌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많은 경우에 목숨을 잃고 많은 경우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오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여러분 이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슬람 국가들 가서 보시면 아, 그냥 법으로 이슬람국 규정을 해놨어요.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쫓든지 죽이든지 재산을 몰수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수단, 알제리,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나라들 양심의 자유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또 큰 나라 있죠. 파키스탄.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그렇죠? 이런 나라를 그냥 태어나면 거기 그냥 이슬람으로 살아야지 다른 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냐? 힌두교 국가에도 힌두교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는 다른 종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가 있어요? 스페인이라든지 남미에 이와 같은 거의 100% 천주교가 장악한 그런 국가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가서 생활하기가 말로는 뭐 이렇게 뭘 가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 남미나 이런 데 가서는. 자, 그러면서 여기 웨인 그루뎀이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현실이 이렇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강제 종교 국가 교회는 올바르지 않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2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와요. 카이사르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공세,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거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 세상 거기에 가서 복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안 바친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 그렇죠? 와갖고 예수님을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이런 대답을 하시죠. 동전을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거기 있는 형상과 거기 있는 글이 누구의 거냐?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여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신정국가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정국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정국가 15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 정부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 신약시대,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젠 신정국가가 아니고 왕들이 지리하는 이런 정치세계가 있고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밝혀주시면서 뭐래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정 국가 체제라고 한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냐.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카이사르의 것들, 쉽게 얘기하면 세금 바치는 거, 법을 준수하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에 교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관여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몇 시에 드리고 무슨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신앙을 갖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뭐고 카이사르에 속한 것들은 뭐단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확실한 것은 뭐냐? 신약시대에는 인간 세상 정부, 그렇죠? 거기가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렇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영역이 신약시대에는 생긴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라고? 신정정치, 신정국가였어요. 신정정치,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법을 주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 사는 국민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모든 국민은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은 종교뿐만 아니라 민간 세속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이 되니까 십일조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될 음식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가 정해서 준 건데 그게 국가의 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가서 나무로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가서 나무로 한다 그래서 지금 죽이는 이런 나라, 이 민주주의 국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레위기 21장에서 23장,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도 돼요?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동성애자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자 죽입니까? 못 죽이죠. 여기 현대 이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옛날에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이제 여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역과 그 다음에 국가, 정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영역, 이 둘이 나뉘어진다. 예수님이 아주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것 같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구약의 신정정치, 여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예수님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여기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대 시민사회, 그거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시민사회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냐? 기독교에서 오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만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유권, 재산권, 그다음에 영혼의 자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지옥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시스템, 이러한 그 시스템이 우리 근대 이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그런 시스템이다.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 소유권, 영혼의 자유. 이런 개념들이 지금 우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래전에 줬지만 사람들이 무익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는데 한 1700년, 18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하면 지금 인류 역사가 한 6000년 됐는데 5700년, 5800년 지나서야 그래서 겨우 이러한 그 소유권, 재산권,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 제도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다 뭡니까? 신정국가예요. 어느 국가나 100%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이 AD 1500년 지나갈 때까지 온 세상이 다 신정국가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이 돼. 천주교회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이슬람 전체가 계속 진행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 다 계속 진행되는 게 그냥 신정국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얼마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보시고 자유민주주의 캐나다, 미국,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 우리 대한민국, 일본, 그 다음 유럽에 몇 개, 여기 빼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영혼의 자유, 재산권, 소유권, 이거 해서 마음대로 뭐든지 믿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하라고 헌법이 규정을 하고 마음대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봐야 한 5억이나 될까, 10분의 1 정도나 될까, 전 세계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예, 안 돼, 얼마 안 돼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제 종교, 강제 종교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마을들에 들어갔는데, 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죽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불을 내리든지 하여튼 뭐 그런 기적을 베풀면 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강요하라는 거 아니야. 나를 믿으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55절에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불을 내려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건 마귀에 속한 거다. 그렇죠? 나는 강요 종교, 강제 종교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사역을 가만히 가서 살펴보시면, 아, 예수님은 강제로 뭐 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 이제 저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믿으라 그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자발적인 게 믿음이지, 누가 와서 잡아 죽인다고 그렇게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믿는다, faith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본질상 뭐예요? 자발적으로 믿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교황이 믿으라 그러다든지, 뭐, 총칼을 갖고 와서 믿으라, 이런 거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믿음 자체가 자발적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강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누가 보면 9장에 조금 아까 그 예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 있어요? 어릴 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20살, 30살 됐는데 그 끌고 올 수 있어요? 못 끌고 옵니다. 혹시 끌고 온다고 해도 한 마음속에 안 믿는데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강제 종교, 강압 종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떤 정부도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요가 되면 그러면 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열두 사도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라. 그루데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합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개인에게 가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모세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세율법책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이스라엘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나 열두 제자의 사역 가운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 강요하는 게.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 여기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이게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소위 모세 율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서 보면 시민법이 있고, 그렇죠, 의식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십일조를 해야만, 그래야 제사장들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또 특정 절기에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일곱 개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에 특별하게 헌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십일조 외에도 여러 가지 헌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죽여야 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런 법들은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가 된 신정정치 국민에게 부과가 된 의식법이고 시민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돼지고기 지금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 법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폐기가 된 겁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만 안 된다. 이 문제가 파급이 되니까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지기 어려운 이와 같은 짐들을 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야? 이제는 다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할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런 의식법, 시민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말고 그 옆에 있던 나라들 그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만 부과된,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그 디스펜세이션, 또 하나 그 이카나미, 그 경제적 체제, 그 경륜의 그 체제, 그 시대에만 적용이 되던 그런 법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 예배당에. 다 끌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똥은 어떻게 지우고. 그렇잖아요. 그 다 죽이고 피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시면서 아예 구약시대 이거 넘어가면서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세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서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한 이 땅에 지금 세우시고 세우시려고 했던 그런 왕국은 칼로 쟁취하는 그런 왕국, 카이사르가 힘으로, 그렇죠? 이 무함마드가 뭐 이런 칼로다가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우는 영적인 왕국을 예수님 지금 세우려고 하신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영적인 왕국만 세우면 되는가 보다. 아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결코 예수님의 왕국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루는 그런 왕국이다. 근데 그 왕국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렇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영향을 우리가 미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왕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왕국이 커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넘쳐나면 어떻게 영향을 안 미쳐요?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무력으로 미치는 게 아니고 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영향으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사람이 잘 살게 돼요. 나라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정부는 절대로 어떠한 신앙을, 어떤 특정한 신앙을 이 국민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제 종교를 배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절대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국민들의 다수가 크리스천이 되면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그래요? 중세 암흑 시대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일치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기우다. 예,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다수가 돼도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정부가 특정 교회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특정 교회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국가교회가 남아있어요. 예, 그루뎀 얘기입니다. 영국의 성공회, 노르웨이, 스웨덴, 루터교회, 스페인, 남미의 이런 국가들의 카톨릭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카톨릭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몇 프로를 떼어요? 8에서 9%를 떼어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8에서 9%를 강제적으로 징수해가요. 독일은. 예. 자, 그래서 이런 일들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교회를 지원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역사는 그 반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 암흑시대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무상으로 해도 국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 정부라고 하는 이런 조직체가 개인에게 가서 뭘 공짜로 뭐 준다든지 뭘 강요를 한다든지 교회에게 뭘 공짜로 준다든지 내가 너희만 특별히 사랑할게 그러고 돈을 퍼주면은 잘 될 것 같죠, 선교가. 여태까지 역사는 그 반대로 교회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강제 종교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강제 종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만을 강요하면 결국 기독교가 파괴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쫓겨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독교만 믿으라고 정부가 강요를 하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믿으라고 얘기해도 어때? 믿음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믿는 건데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 암흑시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참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심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강압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말로만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고 교회 목사든 신부든 뭐든 다 말로만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면 국가와 교회 둘 다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강압 종교 시스템이 되면. 오늘 강압 종교, 신정 정치, 국가 교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교회는 견해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예요. 이걸 강요종교, 강압종교, 신정국가 아니면 신정정치, 국가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강압종교는 먼저 예수님의 신약성경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 그 결과 강압종교를 하게 되면 그 강압종교가 기독교든지 어떤 다른 종교든지 상관없이 완전히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세 암흑시대 1200년, 1300년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천주교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